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다섯 번째 말씀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시내산에 와서 1년 가까이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나갈 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11일간 행진을 하였는데 11일 후에는 그들이 국경지대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반도 남쪽에서 이제는 동편 해안선을 따라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지금 말하는 에일라시라고 하는 휴양지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서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 입구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올 때까지 열 하루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국경 땅에서 2, 3일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바로 국경지대에 오게 되었는데, 그 국경지대의 한 지점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기다리던 그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이틀이면 국경을 건너갈 수 있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험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13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탐지하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찾아가서 그 통로와 토질과 지형과 사람들을 알아보고 와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보내어서 탐지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을 도와주시려고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열두 지파 중에서 각각 두령되는 족장되는 지도자 한 사람씩을 그러니까 열두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되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은 셀라흐 레카, 레카라는 말은 for you, send some man for you, 너를 위하여 열두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이 되는 이 대군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지금까지 온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열두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서는 우리는 못 가겠다든지 우리는 가겠다든지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두 지파에 똑같이 열두 족장들을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탐지하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13장 17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 거민의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그렇지만은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건너가서 볼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힛핫삭템이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우리 한글 어법에 보면은 제귀동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self-reflexive verb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은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스로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정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열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o ahead! 전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탐을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한 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과 네 후대 대대에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인데 애굽에 가서 430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1년을 기다렸고 이제는 전진만 하면은 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wait a minute 하나님 잠깐만 우리가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좀 조사를 하고 다 안 뒤에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열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지식들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가보라. 그래서 열두 지파의 족장 열두 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서는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열 지파의 족장들에 먼저 보고를 하는데 열 지파의 족장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27절에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열 지파의 족장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제 일부 보고는 굉장히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실과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포도가 크게 열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실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 2부 보고에는 히브리 말에 보면은 그러나 하는 우리 한글 말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접속사는 히브리 어법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니까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뒷부분에 쓰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어법이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expressing non-existence, worthlessness, cessation, negation 다시 말하면 다 좋지만은 그러나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부정적인 접속사였습니다. 그것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족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뒤이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다음에 14장 6절에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에 문제점은 다수의 열 지파의 보고와 소수인 두 지파의 보고가 정반대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지파들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이 장사인데 우리는 그들에게는 메뚜기 정도에 비교될 것이고 가면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100번 전쟁을 해도 100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러므로 백성들은 다수의 부정적인 열 지파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그들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오히려 마음이 더 끌리게 되었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있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이 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열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는 열 사람, 백 사람이 종합한 판단이 더 올바른 판단인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고 하면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허용 안 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물론 합당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았지만은 열 사람 지파들은 부정적인 불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을 하시게 되었는가?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 가지의 보고를 받았는데 열 사람의 보고를 다 인정을 하고 두 사람의 보고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원망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일이 생기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일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내로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원망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욕을 보고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자꾸 원망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은 요셉이 취한 태도를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야말로 자기 형들을 얼마나 원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오고 형들 때문에 내가 종로로 가게 되었다고 했겠지만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셉은 한마디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나 자기 형들에 대해서 원망한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참고 참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시게 되었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으며 20세 이상 된 자들은 40년 방황 기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 지파의 두령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경우를 보면 갈렙은 적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제일 적은 소수 출신이지만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열 지파의 두령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부족한 미약한 유다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관점은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훌륭하고 믿음 좋으면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좀 모자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불신앙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앙과 원망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바란 광야를 하루 종일 통과해 보았는데 그 바란 광야를 통과해 가면은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수를 취하기보다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다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민주주의의 세대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